구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고 아브라함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아브람 이렇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이 늘 좋게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17장 오늘 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서 나타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신약과 달라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까지도 어떤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는 사다리 위에 계신 분으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또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또 나타나십니다. 지금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굳이 밝히시고 그 다음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말씀 다음에 반응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해변에 있는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엘리에셀로 말미암아 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네 후사가 되지 못한다. 네 몸에서 날짜만이 네 후사가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8장 15절에 보시면 16장 15절에 보시면 17장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는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86세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보면 마치 이 창세기 17장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추적해오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하고 여기선 다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가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경지였고 또 그 내려간 것이 그에게 견책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15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꼬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집고 들어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로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의 불신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만큼 더 정확한 게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애를 못 낳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고 네가 초조했느냐? 여태껏 네 인생을 통하여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너를 보호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 뒤에 다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 사건에서는 비유컨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13년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보호자인 이방에 떨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한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 이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5절에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기억하실 것은 지금이 축복을 주실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꾸짖으실 상황입니까? 칭찬을 하실 상황입니까? 꾸짖을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이 힌트를 놓고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또 손을 드셔야 됩니다. 준비하셨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만 할까요 또? 5절에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열국의 아비. 아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열국의 아비가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은 스타트부터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은 처음 시작부터 이 약속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15장에서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5장 이 17장 5절에서는 열국의 아비가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하게 하겠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다.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고쳐라. 이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옛 상처가 쑤실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 시댁이죠? 소포 왔습니다. 도장 갖고 나오십시오. 늘 써야 되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불리는 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난 사건에 대하여 간섭하여 들어오시고 지적했던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 그 얘기에 그 악몽 같은 추억을 잊을 수 없는 상처로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그냥 열국의 아비라 해라.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이름이 열국의 아비예요. 남들이 그렇게 불어요. 많은 아들을 가지신 아버님,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몇이나 났습니까? 하나밖에 안 났습니다. 그나마 이름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갖는 상징이 놀랍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천국 가신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며? 공부는 그렇게 못하니? 꼭 아브라함 이름 달고 다닌 거랑 똑같아요. 열국의 아비시요? 애는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사도 바울이 지적한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자들이고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시고 우리는 내 잘못을 인하여 잘못을 지적받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 꾸짖음과 이 가장 상처 많은 사건 속에서도 떨어진 이름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가장 좌절될 실패와 수치로 범벅이 된 상황이야말로 축복의 찬스인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돌이킬 수 없도록 참혹한 자리에서도 축복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잘못해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꾸짖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자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두려운 지적을 받으면서도 받아놓은 꾸준히 아브라함이라면 로마서 6장에 한 것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도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사건이 이제 요구됩니다. 이 할례 받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구원을 확인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를 하셨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놓아라 합니다. 그래서 쪼개놓고 해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 재물들은 쪼개서 마주대해 놓고 그가 그 낮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장로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칩니다. 예를 우리가 계약론이라고도 하고 언약론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이란 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풀어나감으로써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온 자기 인생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이제 그가 압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언약, 계약, 의식을 거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는 계약 방법입니다. 두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반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둘이 쪼개진 것이 한 오라기도 붙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딘가 붙어 남아있는 데가 있으면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건 완전히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계약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와 같이 되리라. 하나도 붙어있는 게 없이 완벽하게 쪼개져 마땅하다. 저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서로 맹세한 당사자끼리 이것을 힘있게 열심을 다하여 지킬 확실성을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와 같이 쪼개져 마땅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넌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 놓아라. 그리고 우리 같이 지나가자가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원인 삼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된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가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표로서 그가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옆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시고야 마시겠구나 이것 보는 겁니다. 이 예시까지 봐놓고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믿지 못했는지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다시 꾸짖으시는 겁니다. 재밌죠? 내가 잘못해서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너는 이제 알 만큼도 되었잖니.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너 왜 그걸 믿지 않니?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이룰 것이다. 너는 그걸 제대로 인식해야 할 내 자녀다. 너는 이 라인에 서라. 근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갔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집안 식구 모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거기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는 할례의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 했느냐 하는 의미에서 할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할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3년, 4년, 5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다 뜻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어낼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할례가 거룩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상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거룩하지 않다는 뜻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고요? 거룩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얘기가 너희는 거룩하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이 할례 얘기가 또 신약에서는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더 진전됩니다. 뜻이.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326페이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합니다.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할례가 거룩게 하는 표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원문을 찾아가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는 뜻입니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쉽게 우리의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이사야 53장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꼭 생각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더 의미가 깊어질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끊어짐은 이게 그 단어입니다. 동일한 사상입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끊어져야 됩니다. 왜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일을 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끊어져야 합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머리가 모두가 끊쳐져야 할 자들, 다른 표현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우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저주,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인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써 구원 얻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이 끊쳐져야 됩니다. 여기가 끊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표피 일부를 끊어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17장 사건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직도 어리석고 수준 낮은 것을 꾸짖으시면서도 이 일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 우리의 은혜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신자의 생활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언제나 제일 어려운 유혹은 그겁니다. 나로부터 말미암는 힘과 원인을 찾고 싶은 만족감입니다. 내가 좌절되면 십자가가 맥이 없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 얻은 자로서 완성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쪼개는 재물 사이를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네가 한번 내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보채보라. 나는 못 가요. 이렇게 전봇대 한번 붙잡고 계셔버리십시오. 전 천국 못 가요. 그 전봇대를 붙잡고 전기줄로 몸을 감고 붙잡을 매이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전봇대에서 여러분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이만한 포클레인으로 반포를 이렇게 떠서 갖고 가요. 여러분 자기는 전봇대 매달려서 못 뜯어가셨죠? 반포가 날아가고 있는데 무슨 전봇대 매달고 가능이 안 가능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열심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너 보채봐라. 안 하겠다고 한번 해봐라. 그것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시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우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이 물든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구정물 속에 걷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휘종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씻으십니다. 여기서 버릴 거라면 저기에 손을 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주보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돌이 세지 뭐 돌이라 하시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때문에 취소하겠어요? 그럼 아예 여기서 하지 말지. 이게 제일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 놓은 다음에 뭐 때문에 다시 일로 차버리겠어요? 그 전에 관두시지 않았겠어요? 시작하셔서 끌어오셨는데, 이제요? 이제 여러분이 말 안 듣는다고 관둬요? 여러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코에 뭘 꿰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말이죠. 힘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보통 누가 이깁니까? 언제나 목청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목청이 크면 그만이에요. 이건 목청 관두고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언제나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고집은 무식할수록 셉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해봅시다. 고집과 고집을 충돌해서 누가 이긴다고요? 고집이 더 센 분이 이깁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려봤자 60년 부리고 하나님 지금 영원토록 부리고 계십니다. 그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를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부린 거 보면 빨리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집도,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고집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들을 죽여서 고집을 부리는 민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 민족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그 도쿠가와 시대에 살 때요. 이제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무사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었습니다. 왜 싸우는가? 한 무사가 얘기하기를 이쪽 무사 아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떡을 먹었답니다. 이쪽 무사가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다. 남의 물건을 먹을 애가 아니다. 자기 아들을 묻습니다. 너 먹었느냐? 안 먹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먹었답니다. 먹는 걸 봤답니다. 자, 그 무사가 좋다. 아들을 딱 잡더니 배를 갈라서 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무라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애 배를 갈 때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뭘 뒤져봐요. 배를 갈 때 벌써 알아채야죠. 안 그래요? 더 있어봤자 그 다음에 큰날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하셨을 때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십시오. 더 부려봤자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맞고 오느냐밖에 없습니다. 난 3대 맞고 왔다. 난 33대 맞았다. 이것밖에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시는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당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나의 맨션을 갖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진하고 진한 사랑 앞에, 그 열심 앞에 여러분의 간담이 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31절부터 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깊이 이 뜻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8장이 끝이 어떻게 나죠?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고 다 죄를 먹고 마시며 눈 감고 장님되어 처절한 길을 처절한 줄 모르고 영벌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눈을 뜨게 하셨고 복음으로 깨우치시며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이제 세우셨나이다. 우리는 그때도 얼마나 발버둥쳤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미련한 고집을 자주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미련함을 너무나 엄청나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집이,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이 저희를 아직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의 미련과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실패와 실수와 부족감으로도 주 앞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충성하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깨끗게 하시고 은혜와 신앙으로만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자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신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